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봄이 왔는데 추운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소망의 문이 열려야 되는데 아직도 춥고 힘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기도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도 중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쳐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셉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다섯 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요셉의 형들이 동생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요셉의 이 종이 되겠다고 나서는 아주 감동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뭐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의 형들이 원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그냥 성미가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누이 동생을 성폭행했다고 그 마을 남자들을 아주 그냥 학살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생 요셉이 밉다고 인신매매를 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오랜 세월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흉년을 겪으면서 또 애굽과 가나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조금씩 변화시키셨습니다. 이제 형들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던지겠다고 나서는 그런 사람들이 됐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넷째 형 유다의 호소는 아주 애절한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자기가 남아서 종이 되겠다고 베냐민은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이 종이 된다는 말은 노예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이집트의 그 노예로 평생을 자기 남은 인생을 살겠다는 거예요. 이건 목숨을 걸고 하는 중보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유다의 목숨을 건 중보기도에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의 족보의 선조로서 이름을 올리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면서도 능력이 없는 것은 이렇게 생명을 거는 중보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너리즘에 빠진 습관에 찬 기도, 우리의 욕심만 채워달라는 이기적인 기도만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땀이 피같이 되도록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생명 걸고 기도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겠다고 하신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이제 조금 영적으로 성숙해졌다면 한번 그런 기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건 우리도 많이 해봤는데 이제 남을 위해서 한번 목숨 걸고 기도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책임진 지도자가 된다는 것, 목사가 된다는 것, 장로가 된다는 것, 순장이 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성도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한번 목숨 걸고 중보해보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한번 목숨 걸고 기도해보셨습니까? 아버지가 되었다면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그렇게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비판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은 너무 적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유다와 같은 생명을 건 중보기도의 무릎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1절 이제 오늘의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차라리 자기를 대신 잡으라고 하는 유다 형의 말을 듣고 요셉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형들이 끝까지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기 합리화만 시키면서 자기 살겠다고 나왔으면 아마 요셉은 더욱 엄하게 그들을 다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니까 요셉의 마음도 녹아내립니다. 이제는 아우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치겠다는 모습을 보이니까 요셉이 마음이 열려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열립니다. 회초리를 들고 있던 부모도 자식이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면 그 마음이 녹아내리는 법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강팍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버지의 마음을 열기를 원한다면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진실한 참회를, 회개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마음이 열립니다. 요셉이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니라. 나는 요셉이라 그러는 순간에 요셉 형들은 너무나 놀라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좀 상상을 해보십시오. 20년 만에 분명히 노예로 팔았으니까 비참하게 살다가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노예들은 평균 수명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워낙 중노동에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살았고 지금 총리 대신이 돼 있어요. 너무 큰 충격이 아마 형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멘붕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요셉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4절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반신반의하는 형들을 요셉이 가까이 오기 위해서 자기 얼굴을 자세히 보여줍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이 동생의 얼굴이 아직도 살아있거든요. 그러면서 경악하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의 아우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나를 팔았죠. 이 말을 하는 순간에 여기까지만 들었으면 이제 형들은 이제 죽었구나 싶었을 거예요. 뒤끝 장렬하는 거죠. 지금 뭐 요셉은 형들에게 네가 나를 팔았지 그러면서 그냥 이 배신당한 한을 아직까지 품고 있다면 이제 자기들은 끝났다. 근데 그 다음부터가 놀라운 반전입니다.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형들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어요. 지금 형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떠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떠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우리의 죄 때문에 바들바들 떨어. 이제 하나님한테 나는 죽었구나. 요셉 앞에서 형들이 죽어서 쌌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죽어서 마땅하죠. 그러나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나의 복수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판 건 사실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복수 안 하겠다는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남의 얘기하듯이 하고 있지만은 이 과정에서 요셉이 정말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습니까? 어린 나이에 부모 형제 떨어져서 타국의 노예로 팔려왔죠. 누명 쓰고 감옥살이 하면서 10여 년을 살다가야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피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해피엔딩이었지만 과정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행한 사건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바꿨습니다. 저주 같은 사건을 축복으로 바꾸었습니다. 해석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란 해석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게 해석이 됩니다. 육의 눈으로 육을 보면은 답답하고 해석이 안 되는데 영의 눈으로 육을 보면 해석이 돼요. 하늘의 눈에서 땅을 보면 해석이 돼요.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주신 거 아닙니까? 그냥 땅의 눈으로 땅을 보니까 핍박당하는 세상의 입장에서 자기를 보니까 너무 비참한데 하늘의 시각에서 이 영적 전쟁의 시각에서 이 상황을 보니까 계시록을 받는 성도들은 그걸 견딜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방법은 하늘의 시각에서 내 고난을 해석해 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좋은 일이 생겨도 불안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나쁜 일이 생겨도 소망이 생깁니다. 해석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해석이란 무엇입니까?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가지고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브레이크가 걸려도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이 섭리란 것은요, 그 속성상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왜 나를 병들게 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왜 나를 안정된 옛 직장에서 쫓겨나게 하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못 가게 하시는지, 왜 나를 좌천하게 하시는지, 왜 나를 믿었던 사람과 헤어지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지금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우리의 상식과 육감을 뛰어넘거든요.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그래서 인생의 퍼즐 조각들이 어떻게 맞춰지는지를 보고 나서야 우리는 무릎을 치게 됩니다.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그때 그래서 유학을 못 갔구나. 그때 그래서 이 일이 안 됐구나. 그때 그래서 내가 아프게 됐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높으신 섭리를 찬양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의 사람에게 고난과 축복이 섞여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헷갈립니다. 이 고난이라는 앞면을 뒤집으면 축복이 나오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걸 뒤집을 생각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재수없다고 생각하는 일들도 축복이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가 아는 장로님, 우연히 건강진단 받았는데 암 말기로 나와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2차 그 검사 다른 병원에서 의뢰해놓고 그 2주 동안 이제 죽다 살았어요. 밤을 새면서 고민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됐어요. 돈밖에 모르고 살았던, 사업밖에 모르고 살았던, 그래서 교회고 형제 자매고 뭐 돌아보지도 않고 달려왔던 그의 인생을 돌이켜 보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너무나 테러블한 아버지고 너무나 테러블한 그 남편이었고 너무나 형편없는 그 당시는 집사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회개하면서 이렇게 엎드리고 있는데 2주 후에 그게 오진이었다는 판결이 나왔어요. 얼마나 김새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식구들은 그 의사를 그냥 고발해야 된다고, 그런 돌파리를 고발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 장로님이 아니다. 그 돌파리가 하나님의 천사였구나. 왜냐하면은 자기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걸 깨닫게 됐. 이제 내 목숨은, 그때가 부활절이었거든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다시 살 것이다. 난 더 이상 이렇게 스크루지처럼 내 사업만 붙들고 돈만 벌겠다고 살지 않겠다. 그러면서 정말 인자한 아버지, 좋은 남편, 멋있는 교회 일꾼이 됐어요. 아마 그해 그 다음에 아마 장로 장립 받으셨을 거예요. 저는 그분의 인생을 보면서 야, 그 재수 없었던 것 같은 의사의 오진이 하나님께서 또 엄청나게 섭리하셔서 그분의 인생의 나머지 후반전을 축복으로 바꾸는 섭리가 되었구나. 지금 요셉이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을 겪으면서 요셉도 변했어요. 그 고난의 20년 세월 동안에 요셉이 변했어요. 형들도 변했어요. 야곱도 변했어요. 다들 영적으로 깊어지고 철이 들었습니다. 절망을 지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다들 포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내려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희생하고 사랑하는 법을 조금씩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참 혈기왕성하고 똑똑하고 힘 있을 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잘 안 보입니다. 거침없이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파도를 몇 번 두들겨 맞아보면 내가 소중히 여기던 것들을 잃어보면 달라집니다. 나중에야 그 은혜를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시련을 주셨구나. 내 교만을 깨시려고, 내 자아를 부수려고 나를 낮추셨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깨달음을 매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의 파도가 때릴 때 불평과 원망을 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는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내가 무너지고 깨어질 때 비로소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푸시킨의 시처럼 삶이 그대를 힘들게 할지라도 결코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계속해서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 땅에서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각본의 결론은 구원이었다. 그것은 큰 구원이었습니다. 기근에 시달리는 야곱 일가를 애굽으로 데려와서 먹여 살리는 일은 작은 구원입니다. 그러나 크게는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만드시고 나중에 200만이나 되는 큰 민족을 이루어 출애굽할 때까지 준비시키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자격 없고 부도덕하고 혈기왕성한 야곱의 아들들을 이렇게 깨신 거예요. 이렇게 연단시키고 이렇게 성숙하게 하셔서 믿음의 조상 열두 지파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사는 데 관심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해주시지만 우리를 통해서 민족과 열방을 가슴에 품고 계십니다. 그 꿈을 위해서 우리 개인의 성공은 하나의 툴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걸 딱 한 거예요. 아, 이건 내가 잘나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주셔서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셨음을 그때 직감을 한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돈과 명예와 성공은 모두 거룩한 목적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축복을 받고도 그 축복의 목적을 망각하면 그 축복의 촛대가 옮겨갑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성공했을지라도 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이 성공을 사용하실까를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고난에도 우리의 성공에도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말고 그 섭리를 묵상하십시오. 성공 가운데서도 교만하지 말고 그 섭리를 묵상하십시오. 지금 요셉은 사실 이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성공하고 나면 사람이 변할 수가 있는데 요셉은 성공하고 나서도 변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변함없는 섭리를 읽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의 인생의 악역으로 나왔던 형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을 고달프게 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축복의 드라마에 하나의 그냥 조연일 뿐임을 여러분은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사람에게 감정을 갖지 마십시오. 이런 비전을 보니까 요셉이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눈으로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인간을 향한 분노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인생을 때문에 안 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승리를 확신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파란만장한 인생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힘든 때도 있었고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각본이었음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지금 힘든 인생을 지나고 있는 분들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안개처럼 갑갑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